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의 형통과 보디발의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리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에 대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이 처한 형편을 생각하면 요셉은 결코 형통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면 요셉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판 형들에게 복수하고 예전보다 더 평안한 삶을 누려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형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에 대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이해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장차 어떤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을 요셉의 성공으로 규정하고 비록 타국의 종으로 팔린 기구한 운명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을 이루게 하셨다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 또한 그러한 형통이 있기를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하는 가정총무로 삼고 자신의 소유를 모두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것을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많이 신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비록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다 해도 그 집 주인이 요셉을 이 정도로 신뢰하면은 팔린 것도 잘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일이 잘 풀렸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셨고 형통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항상 현재만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일이 잘 되는 것에서 형통함을 찾습니다. 현재의 형편이 어려워지고 현재의 형편이 힘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현재의 평안과 행복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된 상태를 형통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결코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요셉이 형들에게 노염을 사고 그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팔렸습니까? 요셉의 꿈 때문입니다. 꿈 때문. 물론 우리가 먼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의 노염을 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는 것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두 번이나 꿨죠. 그 꿈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꾸게 된 것은 요셉이 원해서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의향을 물어보고 요셉에게 허락을 받고 꿈으로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이 그렇게 그 꿈 때문에 자기가 원치 않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노면 받고 팔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의 꿈 때문에 왔습니까? 아버지의 계획이죠. 그 계획을 가지고 오셨고 오직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고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누가 싫어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싫어하게 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꿈을 꾸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꿈은 물론 그 잠잘 때 꾸는 꿈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이 꿈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그 꿈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왜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서 받았다면 우린 그 꿈을 꾸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꿈을 꾸겠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요셉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꿈을 꾸고 그 꿈에 의해서 요셉의 인생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고 꿈이에요. 그 꿈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 꿈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죠. 하나님의 목표가 내 목표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전이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청소년들이 장래 무엇이 될 것인가를 그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비전은 다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아야겠다가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늘의 것을 소망해요. 하늘의 것이라는 건 뭐죠? 죽게 속한 것. 그걸 소망해요. 내 의지와 사실은 거의 상관이 없이 소망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며 불러내 주신 거죠. 우리가 계속 로마서에서 배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의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곳에 태어난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 하잖아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태어난 자들에게 동일하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그 꿈을 우리는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갈등과 고민은 되죠. 왜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 내 꿈과 하나님 꿈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과 갈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있는 자들이 아니랬죠. 지금은 어디 있어요?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에 속,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들을 이끌어가요. 결론은 그렇게 돼요. 왜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니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꿈대로 우리를 완성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만약에 자신의 의지들 했다면은 이게 사실은 자기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옥살이 이걸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죠. 근데 자신의 꿈 때문에 지금 형들의 노염을 받아가지고 팔려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다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 때문에 형들의 시기는 받았을지언정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형들이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리지도 않을 것이고 애굽으로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죠. 그럼 애굽의 총리도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 때문이고 그 꿈 때문에 요셉이 이런 고초를 겪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 자,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할 거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를 믿는 너희도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할 거래. 왜 미워해요? 왜 예수님의 고난, 왜 꿈이 다르다니까요? 가는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 카톡 보낸 거 보셨습니까? 아주 누가 이렇게 정리를 잘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안 맞으면 뭡니까? 나는 단절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건 단절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머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공급을 하시면 그분의 꿈이, 머리의 꿈이 몸인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머리는 왼쪽으로 가라는데 몸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 자꾸. 말을 안 들어. 그건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나지 못한 거죠.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 건 꿈이 같고, 목적지가 같고, 방향이 같고, 가치관이 같은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따로 있고 내가 소망하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이 길을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예요. 단절된 상태. 요셉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꾸어진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노여움을 사서 팔리게 되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는 고초를 겪게 되는데 결국 그 고초는 따지고 보면 하나님으로 인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한은 여러분은 고난은 필수예요. 근데 나는 별로 고난스럽지 않다. 그러면 신앙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요? 세상이 목적하는 목적과 세상이 목표하는 목표와 똑같은 방향으로 가면 세상은 우리를 건들질 않아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둬요. 근데 그 방향이 다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왜 고난받았겠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과 같이 흘러가면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도와주시고 나에게 심주셔서 내 모든 일이 잘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오히려 세상이 보기에 뒤틀렸을 뿐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잘되는 것이란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원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형통을 추구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아는 것이고 그런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는 절박한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에 대한 감각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상을 보면서 형통을 꿈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가진 자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늘 불평과 불만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 애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절박함이 없는 이유가 믿음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간에게는 인간들이 꿈꾸는 만사형통은 없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만사불통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들에게 당초 나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저당 잡힌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저 나무, 저 짐승, 우린 그들과 똑같은 피조물일 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안에 내가 신노릇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까지 동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어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뭐죠?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것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가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다른 길로 끌려갔죠. 그러니까는 야곱은 꿈이 뭐냐면은 꿈을 꾼 건 아니죠.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보기엔 그 만사불통, 하나님 보시기에 만사형통의 길을 가게 됐습니까? 뭐 때문에? 장자권이잖아요. 장자권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은 넘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장자권을 받고 뭐요? 그 형 에서의 눈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일이 꼬이게 된 거잖아요. 꼬이게 된 거예요. 장자권은 올라왔다지 뭐죠? 예수 믿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장자형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였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됐어요? 장자, 맏아들이 되셨죠. 장자형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하늘에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성경에 장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야곱에게는 뭐예요? 만사형통이었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형통을 욕망을 채우기 위한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형통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이 맨 마지막쯤에 애굽왕 바로 앞에서 한 말이 있죠. 자기 인생에 130년을 살아왔는데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나그네처럼 험악한 인생.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장자권을 받은 이후부터 정말 험한 나그네 인생을 산 거예요. 나그네 인생. 근데 우리는 너무 편하게 살라고 하죠. 정말 편하게 살라고 그래요. 희한하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평안하고 내가 편안한 거고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안을 추구한다면서도 너무 편안하게 사시죠.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그걸 평안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더라. 그러니까는 자유를 빙자한 방종이 너무 많아요, 우리. 근데 그것도 뭐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바라보지만 정말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허비되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것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5장 가서 보시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죠.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양식을 사갖고 왔을 때 여러 가지 일 겪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4절부터 보죠.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는 결국 그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팔려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요.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해서 원망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의 손을 빌어서 팔았을 뿐이다 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왜요?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도. 그러니까는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나은 사람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시각입니다. 아무튼 이런 시각을 갖고 있었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장차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 요셉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가서 보죠.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여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가정총무로 삼기는 했지만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히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종으로 팔린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뜻이지 보디발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보디발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 때문이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5절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보디발은 어디의 친위대장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디발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도록 위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위에 중요하네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그로 인해 보디발의 소유가 번창하게 되어 더 부유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요셉의 소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것을 요셉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복을 내리신 것은 그 복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이고 따라서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순전히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는 보디발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이고요.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받았다고 돼 있어요. 우리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그 복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가야지 그 복을 받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것은 보디발의 복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이며 복의 중심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보디발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누구를 복받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고 누구 때문에 복받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에요. 따라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인해 그 혜택을 보디발이 누리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확히 얘기하면 다 그런 식으로, 그런 원리로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실현되고 있어요. 내가 그 다스림을 누리지 못할 뿐이지. 이해하시겠어요? 분명히 다스리는데 엉뚱한 길로 가요. 근데 그 길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믿고 사는 게 뭡니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그럼 반드시 질문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고? 아유, 뭐 그러면 나는 마음대로 가도 되겠네. 왜? 하나님이 결국 끌어올 테니까. 이 논리가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여러분,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자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뭐요? 제자리 찾아와요. 오게 만드세요.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손해보는 건 뭘까요? 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손해볼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 시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허비되는 시간. 옛날에 시간 계산할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허비되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다니까는 그 영광이 어떻게 다를지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꽃을 봐도 꽃은 다 이쁘죠, 그렇죠? 꽃은 다 이쁜데 그 중에서도 뭐 특별히 이쁜 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꽃이 이쁜데 이 꽃이 더 이쁘다 하는 것처럼 다 이쁘지만 이 꽃이 더 이쁘, 이 꽃은 더 이쁘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해했어요? 옛날엔 상급이라고 그랬죠, 그거를. 상급은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얻는 상급은 없지만 영광은 다를 거라고 했는데 그 영광의 차이가 어떻게 표현된다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것처럼 세상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의로 복을 누리는 감사함으로 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초월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도무지 계산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될 때마다 나 자신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의 의로움만 부각되고 높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셉을 위하여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 오직 신약적인 표현은 그리스도만 종기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사랑하는 예방가정 여러분, 복의 근원은 또 믿음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형통한 자입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은 원튼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형통한 자입니다. 왜요?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형통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제거했잖아요.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가는 게 자신의 의지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일단 들어온 다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나갈 수도 없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 나라. 근데 이 은혜와 이 복을 여러분이 얼만큼 느끼고 얼만큼 공감하고 얼만큼 아멘이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각자의 분량이에요, 그게. 각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형의 가운데 더 많이 거할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점점 이렇게 가잖아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자식이 철들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정신 좀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집 나갔는데 연락이 없어.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 어떻게 했어요? 늘 노심초사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이놈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지 못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참 힘든 시간. 하나님이 그렇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요. 목회자로서도 제일 그래서 어찌 보면 사도의 표적은 오래 참음이라고 됐죠. 그래서 그랬나 할 정도로 이게 정말 만만한 생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시면서 보시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복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내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다를 바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에 의해 복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뭐 다른 걸 뭐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게 뭡니까? 이게 주를 위한 거예요. 이게 진실한 고백이라면 그의 모든 삶 가운데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이런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매일의 삶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복이 무엇임을 알아 그 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주로 말미암아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